비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은폐했다고 비난하며 대유행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발병을 은폐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달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 타이완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지해 줄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를 122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7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내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경우 이달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사망자도 하루 3천 명씩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해체하지 않고 무기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과 관련해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후보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팀 파견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케르크 후보 팀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한 폐렴 환자가 검사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누군가 감염자가 12월 중국 우한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발병을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의 한 연구소에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상태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대사가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샤퍼 중국 주재 EU 대사는 오늘 미중 갈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다국적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경제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긴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 국가들과 중국은 오는 9월 임시 양자 투자 협정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결의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매우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노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이란산 가스와 전력 수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신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이란의 전력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12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밤하늘 자주 바라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우주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죠. 블랙홀은 중력에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주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떨어져 있었고요. 별들이 블랙홀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남방 천문대 천문학자들이 칠레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행성 궤도 안에 있는 별을 보다가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와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이 있는 남반구에서는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청명하고 깜깜한 밤에 이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두 별 중에 하나는 블랙홀을 40일 주기로 돌고 있고요. 다른 별은 더 먼 거리에서 블랙홀과 별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있는 은하계에서 발견된 블랙홀은 2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블랙홀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은 수많은 블랙홀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2도, 신의주 12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24도, 함흥 10도에서 20도,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에마 스톤의 노래입니다. 별들의 도시여, 당신은 나만을 위해 빛나고 있는 건가요? City of Stars 들어보시죠.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Everybody wants. There in the bars and through the smoke screen of the crowded restaurant. It's love. Yes, all we're looking for is love from someone else.
A rush,
a glance,
a touch,
a dance,
a look
in somebody's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it really,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and you'll be alright. I don't care if I know just where I will go, 'cause all that I need is this crazy feeling I got tapped.
think I want it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you never shine so bright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가 총리 공배 6개월 만에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올해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합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는데요. 중국이 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앞으로 1, 2주 안에 나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8개월에 걸친 무역 전쟁을 일단락 짓고 지난 1월 15일에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이 약속한 미국 제품 구매 수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중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고요.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시장 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매겼던 최대 25% 고율의 관세를 축소 또는 철회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점을 챙기고 나선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품, 에너지, 서비스 등도 다 대상이라면서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 역시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있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양국이 체결한 합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그 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단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철회 또는 축소했던 관세를 원상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중국의 생산 활동이 거의 전면 마비됐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의 국제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죠.
네, 중국이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고 사실을 덮으려 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연구소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걸로 확신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강력한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곧 공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의 신규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정치인들이 근거도 없이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익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이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접근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우한연구소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6일에는 우한연구소가 발원지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증거는 있다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WHO가 중국 정부와 조사단 파견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신종 질병팀장은 6일 화상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관건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가 오랜 정정 불안 끝에 드디어 내각을 출범시키게 됐군요.
네, 이라크 의회가 7일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 지명자를 신임 총리로 인준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또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도 승인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이라크가 지도부 공백을 내오게 된 거군요.
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부패와 실업난,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에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수도 바그다드와 주로 남부 시아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시위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아델 압둘 마허디 총리가 11월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국 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허디 총리는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다가 12월에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 내각 구성을 둘러싼 정파 간의 갈등으로 새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연거푸 사퇴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카드히미 총리가 세 번째 지명자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안한 내각도 완전체로 출범하는 건 아닙니다. 이라크 의회가 여러 장관 후보들의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카드히미 신임 총리는 석유부와 외교장관 등 나머지 장관직 인선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히미 신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현 정보부 장관으로 언론인 출신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라크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실용주의자이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카드히미 신임 총리 인준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이 내각의 출범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정부 새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히미 총리는 이라크의 안보와 부흥, 안정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역사적인 유가 하락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히미 총리는 또 지난 1월 이라크에서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흐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악화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럽연합 EU에 심각한 경기 불황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6일 밝힌 내용입니다. 파올로 젠틀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친 여파로 EU 27개 회원국이 올해 역사적인 불황에 직면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불황이라는 말인가요?
네, 올해 EU 경제가 7.5% 역성장할 거라고 젠틀로니 집행위원은 전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해 6%에서 올해 9%로 껑충 뛸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가면 상황이 나아져서 경제는 6% 성장하고요. 실업률은 8%로 떨어질 거라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속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젠틀로니 집행위원은 지적했습니다.
7.5% 역성장이라고 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7.5%라는 말인데요. 이 정도면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받는 셈이죠.
네, 물론입니다. 젠틀로니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EU 내 경제 활동이 단기간에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EU의 회원국들이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지역 간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됐습니다.
EU 회원국별로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제 성장률로는 그리스가 올해 9.7% 역성장으로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9% 성장으로 큰 고통을 겪을 걸로 봤습니다. 실업률로는 역시 그리스가 약 20% 그리고 스페인이 약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이죠. 프랑스와 독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경제도 크게 약해졌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고요. 독일도 완만한 수준으로 위축된 뒤에 빠르게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역시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 경제가 그나마 상황이 나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을 거라고 집행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반대로 회복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젠틀로니 집행위원은 경기 회복이 봉쇄 조처 해제 속도, 또 관광업 같은 주요한 업종의 상황, 그리고 각 회원국의 재정 지원에 달렸다면서 EU 합동 대응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합동 조직을 해산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활동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전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주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소개해드리고요. 코로나 사태로 대학가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합동조직 해산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일찍 합동조직을 해산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이 대응합동조직을 무기한으로 남겨두겠다면서 두세 명 정도 구성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 활동을 보강하고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해산 논란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짚어보죠.
네, 백악관은 지난 2월부터 이 보건 실무 당국자들을 모아서 코로나 대응 임시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달 말인 메모리얼 데이쯤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이 말했는데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스크 생산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을 그대로 두기로 방침이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비상 상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 이 합동 조직이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고 백신과 치료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에게 인원 보강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앞으로 합동 조직에 추가될 두세 명의 인원은 아마도 나라를 다시 여는 일에 중점을 맡은 임무를 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각 지역의 봉쇄가 풀리고 경제 사회 활동이 신속하게 재개되기를 미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조직의 활동 방향이 조정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합동 조직 구성원들은 방역과 처치에 훌륭하게 일처리를 했고 인공호흡기 등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합동 조직이 경제 정상화를 중점 목표로 이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백악관의 방침이 하루 만에 바뀐 건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비판이 많습니다. 이 조직의 운명을 놓고 우유부단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는데요. 한 나라나 정부가 코로나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곤란을 겪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망자와 경제 충격 증가를 완화하는 데 좋지 않다고 또 AP통신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 다른 주요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측은 비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동조직 해산 계획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가 6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언론의 대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되짚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불법 이주자 구금시설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수감 중이던 57살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이 숨졌는데요. 이 불법 이주자 구금시설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민세관 단속국 ICE 관계자가 CNN 등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이민 민권단체 등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민 민권단체들이 뭐라고 항의했나요?
예, 총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 측이 6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구금시설 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 수감자들을 제때 풀어주는 비상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곳은 오테이 메사 구금시설인데요. 이곳의 수감자 중에 확진자 123명이 있는 곳으로 지난달 말 ICE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은 확진자 수가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 수감자를 풀어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법원 명령이 있습니다. 이 ACLU 측이 제기한 소송을 지난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의료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석방 대상자 131명 중에 단 2명만 풀려난 상태라고 샌디에고 트리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습니까?
네, 다른 곳에 있는 ICE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뉴저지 카운티 구금시설 수감자 10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불법 이주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한 4만 명 정도가 미국 전역의 ICE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가석방 조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감자 대다수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통계 상황 짚어보죠.
네, 7일 오전 현재 확진자 수는 12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그 가운데 사망자는 7만 4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군요.
네, 이 오바마 케어 관련 보건 체계를 완전하게 끝내길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오바마 케어를 현 정부가 잘 끌어오긴 했지만 엉망인 보건 사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 소송에 현 정부가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가 뭔지 짚어볼까요?
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전주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없애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만든 인터넷 보험 장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엉망이라고 한 겁니까?
예, 주민들의 자유권 그리고 보험업계의 경쟁을 침해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정부가 잇따라 이 법원의 오바마케어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갖가지 개별 조항에 대한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보험 미가입 시 내는 벌금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따라서 이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도 위법이라는 내용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소송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오바마 케어의 마지막 혜택 하나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언제 판결하나요?
예, 올 가을께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은 그 뒤에 나올 전망인데요. 11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첨예한 쟁점으로 이 문제가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오바마 케어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보건체계를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대학가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많은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로만 대학 생활을 이어가게 된 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들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원격 온라인 강의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만큼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비를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부 대학들은 기숙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기숙사 비용만큼은 되돌려주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환불 정책이 학교마다 또 다르고요. 또 대부분 학교가 수업료 환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가장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미 동부의 명문대학들인 보스턴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캠퍼스와 기숙사가 문을 닫은 데 따라서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요. 이 학생들의 소송을 이끈 버긴스 버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이미 이용료를 낸 기숙사와 교실, 학교 식당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이용료를 학교 측이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도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대학교의 학생들은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네, 보스턴 대학과 브라운 대학은 지난달 30일에 각각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에 계약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이 버긴스 버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미 벤더빌트 대학교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재학생들의 이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교 학생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비롯해서 벤더빌트, 보스턴, 브라운 대학 모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는 정산해서 이 크레딧으로 돌려주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수업료나 수업 관련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에 이 학교들의 입장입니다.
왜 수업료는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까?
예, 벤더빌트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수업이 다양한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봄 학기 수업료는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격 수업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수진의 노력과 많은 학습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때로는 대면 수업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만큼 수업료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교의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이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5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립인 주립대학은 어떤가요?
예, 4년제 주립대학도 평균 약 2만 2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고액 등록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대학교들 외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드렉셀 대학교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주립대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학생들이 정당한 요구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 대학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원격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신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교직원들을 일제 해고하거나 재정 악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네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We will cut taxes the biggest since Ronald Reagan. We would like to bring our business tax rate down to around 15%.
연방헌법이 규정한 행정권에는 먼저 법을 집행할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헌법 제2조 3절은 대통령은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는 또 내각 구성원이나 대사 등 연방정부 고위 관리를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
In choosing his presidential inner circle, Donald Trump drew from corporate boardrooms, the military.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정부 고위 관리 가운데 일부는 연방상원 인준,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이 필요한 관리를 지명하면 해당 상원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전체 표결에 붙여 인준 여부를 정합니다. 고위관리 임명에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직위가 모두 상원의 권고와 동의, 즉 인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Asked about Afghanistan Wednesday, Trump questioned U.S. involvement in that conflict.
그런가 하면 미 연방헌법 2조 2절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서면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 등이 포함된 내각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각에 구속되지 않으며 내각이나 장관 자문가는 별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대통령은 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범위 안에서 행정명령이나 지침, 성명, 각서, 견해 등 다양한 수단을 발동해 연방정부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에 근거한 조처는 연방법원이 위헌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 대통령 조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연방의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네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Lately. 최근에 난 거울 속의 나를 아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Lately I have had the strangest feeling with no vivid reason here to find. Yet the thought of losing you's been hanging round my mind. Far more frequently you're wearing perfume.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But when I ask, will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ell, I'm a man of many words.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Staring in the mirror, very slowly picking me apart, trying to tell myself I had no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but when I ask you of the thoughts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s changed.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goodbye.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는 1921년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와 어머니 로즈 케네디 사이에서 태어난 10남매 중 여섯 번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래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있는 미국 굴지의 정치가 집안입니다.
결혼 전 이름은 유니스 케네디였습니다. 1953년에 서전트 슈라이버와 결혼해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유니스는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군데서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는 본인이 선거직이나 관계에 나간 적은 없지만 여러 해 동안 오빠와 동생들의 선거운동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편 서전 슈라이버가 부통령에 출마한 적은 있으나 실패했습니다. 케네디가는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슈라이버 여사는 공화당 소속인 사위 아놀드 스와츠네거가 캘리포니아 주 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위를 도와 결국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가 장애인 돕기에 나서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네디가에서는 전사한 큰아들 조셉 케네디 주니어를 기리기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조셉 P. 케네디 주니어 재단을 창설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1957년 이 재단의 부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때부터 장애인들을 돕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가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의 언니이자 존 F. 케네디의 바로 아래 동생인 로즈마리 케네디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로즈마리는 커가면서 더욱 보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로즈마리가 20살 때 그의 아버지는 딸의 뇌수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즈마리를 완전히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사망할 때까지 중증장애자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즈마리를 특히 불쌍히 여긴 슈라이버 여사는 언니를 보살피는 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슈라이버 여사가 잡지에 실은 가족 이야기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사는 1962년 시사 잡지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지적장애인의 희망이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슈라이버 여사는 비밀로 해왔던 장애인 언니 로즈마리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신랄히 지적했습니다.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회적 지원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발하면서 장애인들도 쓸모있는 시민으로 대우를 받도록 특수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케네디가의 좋은 점만을 들어왔던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슈라이버 여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애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직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슈라이버 여사의 노력은 다행히 오빠나 동생들이 정부 요직에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오빠인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해 국립보건원에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린이, 성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또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주에 장애자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름 동안 장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여름 학교였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이곳에 참여하는 걸 환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캠프에 와서 봉사를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자신이 직접 장애 아이들과 수영도 하고 공놀이도 했습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의 운동 경기, 즉 스페셜 올림픽은 이런 활동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지적장애인들은 운동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치부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를 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조셉 P. 케네디 주니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습니다. 드디어 1968년 7월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첫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첫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에서 약 1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슈라이버 여사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세계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전함으로써 여러분은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그 자부심을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가지고 가십시오.
이들은 육상, 수영, 하키 등 경기를 벌였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뛰어난 체육인이기도 하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같은 해 스페셜 올림픽 인코퍼레이티드라는 비영리 법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프랑스에서도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스페셜 올림픽이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스페셜 올림픽은 170여 개 국가에서 예선전에 나서는 장애인들, 그 가족, 코치 등 570여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체육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장애인 사업을 이루어놓은 슈라이버 여사지만 세계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겪는 편견과 억압을 타파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스페셜 올림픽 외에도 사회 개혁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의학 윤리 센터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포 케어링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보살핌의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계획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200여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낙태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들은 슈라이버 여사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으로 미국 민간인 최고의 상인 대통령 자유메달,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 등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2009년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고 88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슈라이버 여사가 어떤 지적 신체적 장애도 인간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케네디가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미국 은화의 얼굴이 새겨진 최초의 여성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는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간 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 us jump right in. 높은 긴장감을 표현할 때 물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긴장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영어 표현,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Simmering tensions. Simmer 하면 끓다. Tensions, 긴장감. 그래서 simmering tensions 하면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을 뜻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nother explosion of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발은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이미 끓어오른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국무장관이 말하죠.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의 평가입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에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책임이 있다는 것이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공격은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번엔 simmering tensions,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비슷한 고조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immer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상승한, 즉 elevated tensions, 높은 혹은 고조된 긴장감, raised tensions, 또 끓는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 boil도 자주 쓰이는데요.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And lastly, you know what boiling point is?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sions reach boiling point 하면 긴장감이 끓다 끓다 못해 끓는 점에 다다르다, 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Tensions reach a boiling point.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tension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지난날이 다시 온 것 같다고 노래하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smil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oe still shines. Every yesterday once more.